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양국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영역, 특히 시리아에 관해 이 사건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마련된 안드레이 카를로프 대사의 빈소에 헌화했습니다. 카를로프 대사는 전날 비번이던 터키 현지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범행 당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는 러시아-터키 관계는 물론 러시아-터키, 이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시리아 평화 해결을 망치려는 도발임에 틀림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일 베를린 트럭 테러 공격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현장 방문에 앞서 테러 공격이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9일 베를린의 명물인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이 돌진해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토마스 대 마이지엘의 내무장관은 이번 트럭 돌진 사건이 고의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독일에 망명 신청을 한 파키스탄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훔친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범인은 그 뒤 2km가량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공격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베를린 경찰서장도 그가 진범인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정자오싱 아시아 담당 부부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 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신속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부장은 20일 파키스탄에 생한 연설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중국은 중국의 현 상황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초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필리핀 당국이 시장 재직 시에 약 3명을 총을 쏴 살해했다고 말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살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특별대표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사법제도가 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며 살해할 범죄자들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특별대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국제법의 직접적인 위반이라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에 살인과 인권 유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언론 옹호자들은 컴퓨터 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으로 인해 자유언론 선도자로서의 국가 명성이 퇴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에 대한 수정 법안이 지난주 군부가 지원하는 태국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이번 수정 법안은 사회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침해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즉각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임기가 끝나도 물러나지 않고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에 저항해야 한다고 야당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 중국.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잠자는 호랑이에 비유됐던 중국이 어느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올해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빠르게 스칠 쇠라는 한자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한자는 무언가 빠르게 스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하는 의성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이 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이용할 때 이 쇠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언론 매체에서는 이 한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 또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중국인들의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9도, 신의주 1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에서 10도, 함흥 0에서 8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The Drifter의 노래입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나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ose treetops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The snow For the night I a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there to the listen to hear ravens in the she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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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한국어를 잘해서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던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수도 앙카라의 한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고요. 범행 동기가 시리아 내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고요. 월요일에 독일 베를린 시내 성탄절 시장을 대형 트럭이 덮쳐서 사상자 수십 명이 나왔는데요. 같은 날 스위스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연말 연시 휴가철에 돌입한 유럽 각국이 테러 비상 경계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핵폭격기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러시아 대사가 저격당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월요일 오후 터키 수도 앙카라 시내의 현대미술관에서 이 터키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가 개막했는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와 러시아의 외교,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현장에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가 직접 참석했는데요. 카를로프 대사는 축사를 하던 중에 옆에서 연설을 듣는 것 같았던 한 남성으로부터 9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고요. 현장에 있던 다른 3명도 다쳤습니다.
네, 자, 이 총격 사건으로 터키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현지 방송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서 충격이 더 컸는데요. 카를로프 대사가 축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총성이 연이어 들리더니 일그러진 표정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고요. 카메라는 곧바로 옆에 있던 사람으로 방향을 돌리는데요. 이 한 손에 권총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신 알라는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소리치는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최근 터키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강대국 러시아 대사가 백주 대낮에 총격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 터키 당국은 긴장감 속에 범행 배후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자, 이 범인이 현직 경찰관이어서 충격을 더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범인은 메블리트 메르트 알튼타시라는 이름의 올해 22살의 경찰관 출신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범인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 별다른 제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진압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이 범행 후에 신은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동기가 혹시 있었던 겁니까?
예, 사실 알레포를 기억하라고 외친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알레포는 이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예, 최근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 승리로 4년여에 걸친 전투가 마감된 뒤에 반군과 민간인들의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인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알레포 현지에서 반군 세력이 폐퇴한 데 앙심을 품고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 러시아를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터키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고요?
예,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터키 관계 정상화 그리고 시리아 사태 해결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도발이라고 분노하고 이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터키 정부가 구체적인 이 범행 동기 또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예, 범인이 현장에서 소리친 내용을 근거로 이 시리아 내전 전개 상황에 불만을 품은 개인 혹은 집단의 소행일 것이라는 이 범행 동기 외에 이 터키 당국이 중점을 두고 이 수사 중인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 반체제 이슬람 학자인 페틀라후 귤렌이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터키 정부는 이 귤렌을 지난 7월에 발생한 쿠데타 기도의 배후로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귤렌 측은 자신을 이 러시아 대사 피살 사건의 배후로 꼽은 이 터키 정부의 언급이 알려지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예,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현재 수사당국이 범인의 부모 그리고 친인척 등 7명을 체포해 신문에 들어갔고요. 또 동료 경찰 등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18명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파견했는데요.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 러시아 특별수사팀을 환영하면서 터키와 러시아 양국이 협력해서 이번 끔찍한 테러 공격의 배후를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도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죠.
예,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유족,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 국민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번 사건은 비열한 공격이라며 규탄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라면서 모든 문명 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이 사망한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예, 카를로프 대사는 향년 62세로 20대 초반부터 40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요. 특별히 한국어를 잘해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북한 대사로 평양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요. 이후에 러시아로 귀국해서 외무부 영사국장을 지낸 뒤에 지난 2013년 7월 터키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7월에 쿠데타 진압 후 대대적인 이 배후 세력 숙청 작업으로 인권 탄압 사례가 빈발하면서 미국과 서방 세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터키 정부가 최근에 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유럽에서도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군요.
네, 월요일 오후 성탄절 장이 서 있던 베를린 시내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대형 트럭이 덮쳐서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걸로 지금까지 확인됐는데요. 이 트럭을 몰았던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은 트럭을 의도적으로 장터 한복판으로 몰고 가서 사상자를 낸 이 용의자가 파키스탄 출신 난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독일 연방검찰당국이 화요일 이 용의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요일 회견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만일 이번 공격을 자행한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 독일에 온 난민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프랑스에서도 이 트럭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트럭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있었군요.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같은 날 오후에 스위스 취리 시내 대형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서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총을 쏜 직후에 달아났는데요. 아직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사원은 주로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이어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럽 각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휴가철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차별 이런 공격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자 유럽 각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이 성탄절 장터를 트럭이 덮친 사건 직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이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 의사를 전했고요. 곧이어서 이 프랑스 전역의 테러 대비 태세의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체코 내무부도 주요 도시 곳곳에 무장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성탄절과 연말 연시 행사를 위해서 군중이 밀집되는 장소 주변에 대한 경계 수위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테러 대비 태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일 트럭 테러 직후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경찰국은 유니언 스퀘어 그리고 콜럼버스 서클, 브라이언트 파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연말 연시 행사 명소에 중무장한 긴급 대응팀을 배치했습니다. 뉴욕 경찰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긴급 대응팀을 포함한 고도로 훈련된 병력을 명소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 경찰국도 시내 유명 성탄절 시장이 서 있던 네이퍼빌 그리고 데일리 플라자에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폭격기 사진을 공개했다고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주말에 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최신형 전략폭격기 홍6K 모습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홍6K는 핵탄두를 포함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2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지난 10일 타이완 남부 핑둥현의 메이다오산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으로 보인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중국군이 이 폭격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지난 10일과 또 지난달 25일 이 타이완 상공을 선회 비행해서 미 해군 EP3 정찰기 그리고 공군 RC-135 정찰기가 대응 출동했던 것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렇게 현장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신문인 연합보는 타이완 상공의 핵폭격기가 나는 모습이 담긴 시각적인 충격을 통해서 타이완을 압박하려는 중국 정부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심리전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예,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보토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뒤로 양측 정상이 이렇게 직접 접촉한 일이 37년 만에 처음인데요.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대표하는 것도 중국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미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갖가지 국제 질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타이완 언론은 중국 당국의 이번 폭격기 비행 사진 공개가 타이완 당국의 이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경고하는 의미 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는 시위의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78명의 형별을 면주하고 153명의 형기를 단축하는 등 하루 최다 규모의 사면에 단행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봅니다. 또 올해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드디어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수도 워싱턴 DC와 50개 주 주도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일제히 실시됐는데요. 304표 대 227표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어제 텍사스주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서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인이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인단 투표 절차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자면 11월 일반 투표 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들이 12월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선거인은 소속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지요.
네. 사실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300만 표 정도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선거인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인이 트럼프 후보에게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전화와 이메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이런 반란표를 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 월요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반란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고 숫자라고는 합니다만 7표에 불과했는데요. 오히려 클린턴 후보를 거부하는 반란표가 5표로 더 많았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려면 트럼프 당선인을 찍게 돼 있는 선거인들 가운데서 37명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해야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선거인은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역대 가장 많은 7표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들은 누구에게 투표했습니까?
네, 선거인들은 보통 소속 정당에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 뽑히기 때문에 반란표라고 해도 상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두 사람이 트럼프 후보를 외면하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론 폴 전 하원 의원에게 투표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5명이 클린턴 후보에게 반기를 들었는데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투표한 사람이 3명이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미국 원주민 인디언 지도자도 각각 한 표씩 얻었습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선거인단 제도를 두고 미국 역사의 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클린턴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면서 이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자,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사실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38개 주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자, 이전에도 이렇게 몇 차례 그 선거인단 제도를 좀 폐지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었죠.
맞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 지도 때문에 후보들이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합주에만 신경 쓴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대통령 선거가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뀌면 후보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이 인구가 많은 주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제도에 결함이 있긴 하지만 작은 주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1월 6일에 이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주의 선거인단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승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이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자신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미국인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을 단합하고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 투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자, 잠깐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는데요. 월요일에는 육군 장관 내정자도 발표했죠.
네, 미국에는 국방장관 밑에 육군, 해군, 공군 장관을 각각 두고 있는데요. 미 육군을 총지휘할 인물로 사업가 출신인 빈센트 비올라 씨가 낙점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과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비올라 씨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 또 여러 도전 앞에 어떻게 중대한 결과를 끌어내는지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 빈센트 비올라 내정자 사업가 출신이라는 이력이 눈에 띄는데 네. 그렇다면은 육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956년 뉴욕에서 태어난 비올라 내정자는 1977년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켄터키주 포트캠벨에 있는 101 공수사단에서 보병 장교로 군복무를 했고요. 1983년 뉴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금융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 상품거래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억만장자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요. 현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소속팀인 플로리다 팬더스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사면이 있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수감자 78명의 형을 면죄해주고 153명에게는 형량을 줄여주는 등 총 23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하루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형을 면죄해주는 사면보다는 이 마약사범들의 형기를 단축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 이번에는 위조 지폐 소지와 총기 불법 소지, 불법 도박, 과실치사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사면하거나 또 형기를 단축해준 사람의 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사면한 사람의 수가 14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176명의 형을 단축해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는 전 대통령 11명이 단행한 감형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감형한 1176명 가운데 395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도 추가 사면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에글스톤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추가 사면과 감형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조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 조처로 수감자들이 예정보다 빨리 석방되면서 미국인들의 안전이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도소 수감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법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 수는 1980년에 50만 명에서 오늘날에는 2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수감자 수가 4배 이상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렇게 재소자가 많은 이유로 마약 사범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을 지적하면서 사법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에그스톤 백악관 법률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사면 조치에 대해서 마지막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의회만이 광범위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일 베를린에서 대형 트럭이 성탄절 시장을 덮치는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이 각국 정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도 곧 곳곳에서 연말 행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는 곳, 바로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뉴욕시의 중심인 맨해튼에서 12월 31일 자정을 앞두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끌벅적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뉴욕에는 연말뿐 아니라 1년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데요. 올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에도 뉴욕을 찾은 사람이 역대 최대였다. 이런 그 기록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올해는 더 많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뉴욕을 찾은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인 5,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었는데요. 올해는 방문객의 숫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공식적인 관광 홍보 기관인 NYCN 컴퍼니가 월요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뉴욕의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하면서 6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 도시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는 것, 그만큼 뉴욕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네, 매력적인 뉴욕시를 노래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을 듣고 계신데요. 자, 뉴욕에서는 그 어느 도시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뮤지컬 공연이 매일 무대에 오르는 브로드웨이도 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유명 식당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늘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지요. 프레드 딕슨, NYCN 컴퍼니 최고 경영자는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명소가 특히 인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뉴욕시를 대표하는 명소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는 곳이죠. 이 102층에 5개의 전망대를 갖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이 도심 속의 푸른 숲인 센트럴 파크 등은 꼭 가봐야 할 뉴욕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최근엔 맨해튼 남부 지역 역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15년 전 9.11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자리에 세워진 9.11 기념박물관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고요. 맨해튼 서부를 가로지르는 녹색 지대인 하이라인 역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데이비드 홀의 노래입니다.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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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Lov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Love.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Love.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Lo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로 물러나고 새해 1월 1일부터는 안토니오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유엔을 이끌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71년 역사를 지닌 유엔의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스 신임 사무총장 당선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자를 꿈꿨던 학창시절
안토니오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1949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국 최우수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 최대 명문 공과대학인 리스본 산하 고등기술연구소에서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요. 조교수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구테우스 당선인은 1974년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뛰어드는데요. 대학 시절에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입당 직후 곧바로 학자의 삶을 접고 전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는 사회당의 주도로 군부 독재 정권의 축출을 요구하는 카네이션 혁명이 발발했는데요. 정치 초년병이었던 구테우스 당선인은 당시 리스본 지부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지도부의 눈에 띄어서 이후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포르투갈 사회당의 거목으로 성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1992년에 포르투갈의 야당인 사회당의 당수로 선출됐고요. 1995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포르투갈의 제114대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 구테우스 총리의 정치 스타일은 전임 총리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포르투갈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테우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확대하는 반면에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은 성공을 거두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98년에 엑스포 98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제사회에 포르투갈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구테우스 총리 정부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습니다. 1999년 구테우스 총리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구테우스 총리의 두 번째 임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야당들과의 마찰은 커져갔고요. 경제 성장은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1년 3월 포르투갈에서는 교량이 붕괴돼 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세계 최악의 교량 붕괴 사건의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구테우스 총리의 권위와 지지도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결국 그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구테우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참패했고요. 구테우스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구테우스 총리는 포르투갈의 정계에서 물러나서 2005년까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의장으로 활동했는데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51년 국제적인 공산주의 운동에 대항해서 전 세계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조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
2005년 5월 유엔 총회는 구테우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최고 대표인 고등 판무관으로 임명합니다. 전 세계 123개 나라 9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유엔 산하 최대 난민기구 수장으로 선출된 데는 포르투갈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 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UNHCR을 이끌 당시에 제네바에 있는 UNHCR 사무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인력을 크게 늘려서 UNHCR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Well over half of Syrian refugees in Lebanon are living in insecure dwellings, up from a third last year. And a survey of 40,000 Syrian families in Jordan found that two-thirds were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실태를 비판하고 있는 구테우스 당시 UNHCR 최고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을 특히 강조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구테우스 대표는 UNHCR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2015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 당선인은 UNHCR에서 일한 것이 UN 사무총장으로서는 최고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UN 사무총장 새로운 출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제9대 유엔 사무총장에는 모두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당선인은 2016년 2월 유엔 사무국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의 후보를 추리기 위해서 7월부터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 이사국 전원 찬성을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테우스 당선인은 마지막 6번째 예비선거에서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를 포함해서 13개 나라의 지지를 받아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I, Antonio Guterres,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Discretion and conscience. The functions entrusted to me.
안토니오 구테우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12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구테우스 장선인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ands down, hands down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hands down means.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테니스 같이 칠래? 라고 하네요. 이에 마이크가 With you? 너랑? 하고 물어보자 제이슨은 Yes, with me. 그래, 나랑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크가 제이슨의 테니스 실력에 겁을 먹었는지 You're too good. 넌 워낙 뛰어나서 말이야. The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저번에 날 아주 쉽게 이겼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은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쉽게 할게.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Okay, fine. 알겠어. 좋아. Well, I have to say though that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라고 하자 제이슨이 쑥스러운 듯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Well, remember today's phrase, hands down.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Today's phrase is hands, H-A-N-D-S, hands, down, D-O-W-N, down, hands, down. This phrase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네, hands down은 아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So basically, in a competition, if someone wins somebody else very easily, we can say that he or she won hands down.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hands down은 원래 경마에서 온 말인데요. Hands, hands는 손, 그리고 down, down은 아래로 라는 뜻이니까 손을 아래로 내리다 라는 의미가 되죠. 경마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수는 더는 말을 다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삐 잡은 손에 힘을 빼며 느긋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다 이긴 경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이 생긴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So remember, that the phrase hands down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hands down.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럽안보협력기구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 기구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기본 원칙에는 민주주의 정부, 법치주의, 부패 방제, 각국의 영토권과 주권의 존중, 각 개인의 존엄성, 유대교, 회교, 기독교 등에 대한 혐오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점령은 특히 우려 사항입니다. 고통을 해소하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접촉 그룹을 강력히 지지하고 민스크 합의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도전, 즉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과업이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또 부패 척결과 개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법치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려는 열망은 우리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안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문제, 몰도바, 조지아의 문제 등 다른 분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권의 후퇴, 독립적 언론의 제한, 관용의 부재, 혐오 범죄 등과 함께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편협, 탄압, 반체제 억압 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자유가 손상되는 것은 폭정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언론, 자유로운 믿음, 개방된 정치, 투명한 정부, 활성적인 시민사회는 발전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사람과 제도가 이런 권리를 거부당한다면 유럽 안보 협력 기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